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길 잃은 양 같은 존재입니다. 방향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것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혹된 줄만 알았으나 어쩌면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 순간 자신을 살피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반짝임보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찾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기보다 주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 동행하며 말씀과 삶이 인치되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는 100주년 기념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각 교우들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간구를 살펴주시어 문제와 상황 속에서 깨달음과 변화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친히 만져주시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각 예배팀, 복사팀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흘려보낸 것보다 더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한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교우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단두 권만 기록했지만 그두 권의 분량은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자신에 대해서는 단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그리스도인의 수도 점점 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몇 곳을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도시 또는 마게도냐의 으뜸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본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주어가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바울 일행은 계속 우리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인 자신을 포함한 1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그 의미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하여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고 하여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의사는 소수의 사람이 갖는 직업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 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꼬부라진 채 살아야 했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 몸에 물이 차는 병인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 한센병자 10명을 고쳐주신 것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검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다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사역을 아주 섬세하게 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주 따뜻하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지만 오직 누가만이 그 딸이 외동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딸이 외딸이라고 밝힘으로 부모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역시 공관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지만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는 것은 누가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한 비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르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방인 출신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비롯하여 세리, 병자, 죄인, 여인에 관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한센 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 중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 그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도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사람이며 하나님과의 바르고도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 전도팀에 합류한 후 마지막까지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누가는 아리스다고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당시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사람에게는 수발을 들어줄 수 있는 종 두 사람까지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종으로 등록하면서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겪었다면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어떻게 바울은 끝까지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터미네이터나 로보캅과 같이 그의 몸이 로봇인지라 아무리 많이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며 매일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배터리만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몸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마 의사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사역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주치의와 같았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끝이 좋아야 만사가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것이고 그의 생애 중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감옥에서 6개월 정도 옥살이한 후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소명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들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바울만 중요하고 누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지 중요한 역할과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의 역할이 모두 합쳐져야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드로아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했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누가라는 사람이 존재했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와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각 도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기에 누가 역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아가 의사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결코 쇠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진리와 생명의 주님께 또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이 빛나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삶이 누가와 같이 빛나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또렷하게 구분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는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에베소서 4장의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나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발광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생명과 진리의 복사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서는 결코 비칠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엄청나고도 훌륭해 보이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신이 아무리 별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유한한 벌레와 다름이 없습니다. 눈부신 벌레가 아니라 그냥 벌레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인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함, 즉 선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과 삶이 모두 바르고 신실한 것입니다. 정의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 착함, 선은 주어야 할 것 이상의 것을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착함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면 선한 사람에게는 해를 비춰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해를 비춰주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또한 의롭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려고 하지만 불의한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곡식이 연결지 못하게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따뜻한 얼굴로 대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의롭게 대하기도 하시지만 정의를 넘어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빛의 열매인 착함, 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니느웨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의 고대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고 그러자 니느웨의 왕에서부터 신하는 물론 모든 백성까지 배옷을 입고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나 선지자는 싫어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정의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착함, 선으로 느느의 백성을 대했습니다. 빛의 열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장기는 뇌, 심장, 그리고 폐입니다. 이 셋을 3대 생명 유지 장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기능이 중지되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 기술의 발달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도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뇌사라고 하고 소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식물인간은 뇌의 기능이 일부 살아있어 영양만 공급된다면 자력으로 계속 살 수 있고 희박하나마 회복의 기능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뇌사 상태의 사람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은 일상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확인하게 해주는 것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며칠을 꼬박 굶었는데도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굶었을 때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 영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고리로 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속이지 않는 것, 겉과 속이 같은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유행했습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도기, 자기, 사기, 질그릇 등은 그 종류는 물론 그 품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도자기류는 두껍고 투박하게 생겼고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별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되는 좋은 도자기는 두께가 아주 얇아서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마에 구울 때 금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금이 간 도자기는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상인들이 금 간 도자기를 밀랍으로 보수해서 팔곤 했습니다. 투명한 밀랍으로 보수한 도자기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그것을 들어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밀랍으로 보수한 곳은 까맣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선량한 상인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에 밀랍하지 않은 이란 뜻의 라틴어 시네세라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sincere, 진실한입니다. 영어 편지 끝에 sincerely yours라고 쓰는데 그것은 나의 삶과 마음은 밀랍으로 때우지 않은 진실하게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것이 온전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인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즉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을 15가지나 나열하고서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여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경로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온 육체의 일이 무너지게 되면 그 부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이 모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가지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있을지라도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희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래 참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충성, 온유, 절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에 한 가지 모습만 신실하게 맺어가도 다른 모습도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됩니다. 본문도 동일합니다. 어둠의 일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빛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관의 신과 욕망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는 누가처럼 빛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양육하신 후 보내신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무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으며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어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짐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한평생 바울과 동역함으로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긍휼함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누리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더욱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